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싱거운 오해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셔요. 직장에 있는 안 믿는 동료가 자기를 보고 그래요. 야, 장로는 참 좋겠다. 직장에서도 벌고, 교회에서도 벌고, 이러더랍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장로가 교회에서 아마 월급을 받든지 뭘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외부에서 교회를 보면 참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오해할 만한 일들이 더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빼딱한 눈으로 보면 교회가 좋아하는 것, 교회가 목적하는 것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실상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그분들의 잘못이 크긴 하겠지만, 또 교회가 그런 오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말 중에 교회마다 전부 돈 내라, 집 짓자 이런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죠.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잘못도 조금은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특별히 헌금을 아주 유난히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시절에 교회 건물을 크게 짓던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그렇기도 한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헌금 종류가 저도 이해 잘 못할 그런 헌금이 있더라고요. 참 물어보기도 그렇고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이상한 헌금도 들어 있기는 하고요. 오해 아닌 오해를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진 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돈을 많이 밝히고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사람 대접하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밝힌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좀 과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드시거든, 헌금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런 생각으로 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내가 헌금 안 한다고 교회 살림이 정말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금을 드리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많고 적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헌금이지, 다른 이유로 헌금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냐 이런 제목을 붙여놨는 걸 보니까 이건 추수감사절 때쯤 해야 되는 설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추수감사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드리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그 앞에 어떤 설교를 해도 그거는 마치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한 것 많이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들릴 가능성이 참 많아요. 추수감사절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 때까지 이 설교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추수감사절에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뜻 아니니까 추수감사절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런 말좀 드리려 합니다. 이게 이제 적합한 때가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 헌금을 드려요? 이게 그냥 교회 사니까 그냥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우리 다 직장 생활하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마다, 봉급받을 때마다 딱딱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할 일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감사 헌금 다 했던 분이라고 할것 같으면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헌금을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마구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 생각이 조금 돌아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래전에 했던 질문이다. 11조 다 했잖아. 평소에 감사헌금 늘 했잖아. 그리고 뭐 일 있을 때마다 헌금 다 했잖아. 그러고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 또 왜 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생각이 좀 있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말 맞는 것 같네요 라는 느낌 드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저 신명기 26장 본문이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저 첫 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첫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를 거둔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를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열매 거두면 이걸 하나님께 드려요. 당연한가요? 첫 열매 거뒀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 당연해 보여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1절 2절을 보시면 거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그러니까 아직도 이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겠는데 앞으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땅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서 처소를 하게 되거든 제일 먼저 거둔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열매를 수확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는 밥상을 차리면 어른들이 숟가락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숟가락 드는 게 순서 맞죠. 옛날에는 이게 상식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핵가족이 되고 가족들이 다 바쁘고, 야 바쁜데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전좀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바쁜데 우리 아버님이 저도 방에서요 텔레비전에 뭐 재밌는 거 있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가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밥을 먹을 겠는데, 안 그러면 옛날엔 야단 났거든요. 근데 아버지 연세가 좀 드시더니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옷도 안 갈아입고 텔레비전 보고 계셔요. 한두 번은 얘기 드려야 되죠?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 너끼리 먼저 먹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른, 참, 어른 노릇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아들이 바쁜 모양이구나. 그러면요, 귀찮아도 빨리 의관 정제해서 먼저 자리 딱 앉아가지고 빨리 한 숟가락 떠주야 다른 애들이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엔 상식인데 요즘은요, 다 바빠요. 그리고 제각각으로 밥 먹고 나가요. 그러니 이런 밥상 예절도 이제는 다 사라진 것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형태는 사라졌다 해도 그래도 좋은 것 있으면, 특별한 일 있으면 아버지 먼저. 네, 못 먹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죠?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그날따라 아버지 일찍 안 오시면요, 끌떡 끓이면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데에서도 이 정도로 위아래 정도는 구분할 줄 알고 어른들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런 게 이제 형식도 없어지고 내용도 거의 없어진 듯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위아래를 잘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뭐 막말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요, 만물을 추수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걸 제일 먼저 드리라고 했을까? 뭐 하나님도 우리 집의 어른들처럼요, 저 자식들한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일까요? 그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요, 이 땅을 누가 준 건지 생각 좀 해라.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또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추수하게 된 게 그게 누구 덕이냐. 그러니 글쎄요, 그런 의도로 그러셨을까 아닐까. 그러나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 아주 확실한 답, 거의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 답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답입니다. 수수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를 할 때요, 여리고 성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있어요. 이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모든, 옛날 전쟁은 다 그런 겁니다.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빼앗는 즐거움 때문에 전쟁하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탈취물은 전부 하나님께 너희는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욕심이 좀 과시나 전쟁하는 백성들 좀 나눠줘야 되지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첫 성이에요. 제일 처음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거, 그거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나머지 성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처음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죠. 그런데 그걸 보고 눈이 뒤집힌 사람이 한 사람 있었네요. 이 야간이 참 불행해지는 거죠.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도 그랬지만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 이거 내 거야. 첫 아들 내 거야. 짐승의 첫 새끼 내 거야.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젊은이 취직을 하게 되면 첫 월급 타서 어디에 쓰나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첫 월급 타면 뭘 사가오죠? 엄마, 네이요. 색깔은요? 빨간색으로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첫 월급 타면 빨간 엄마 네일을 사다 드리곤 했답니다. 엄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그래서 첫 월급입니다 하고 장관을 사와서 부모님께 드리면요, 부모님들이 거기에 녹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인지는 계산도 안 해보고 좋아해요.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만데요. 계산해보면 정말 조그만한 건데도요, 그게 참 기쁜 거예요. 손자가 갖다주는 거는 더 기쁘답니다. 참고하셔요. 아들, 딸들이요, 평생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 안 하시던 분이 손자가 조금 떼주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손자 앉는 게 그렇게 참 감동이랍니다. 그렇게 좋은 겁니다. 혹시 안 가셨으면 빨리 가지고 안겨드리는 게 큰 효도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효도요. 그 손자가 커서 취직해가 월급 탔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 사들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효자입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진짜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이렇던데요. 이것도 효자예요. 자기가 내일 애를 써가지고 취직도 하게 되고 일해가지고 벌었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정말 복받을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첫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더 재미가 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가져가서 첫 마디에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원래 제가 농사하고 거둔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3절 보실까요?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그것도 놔두고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땅에 언제 왔는데요? 오래전에 왔어요. 오래전에 이 땅에 와서 농사 짓고 추수해가 들고 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란 말이죠?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땅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말이 맞긴 맞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이 추수를 아무리 해도 아니 추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추수를 해도 그게 자기 것이 안 돼요. 옛날에 땅 없는 사람들이 소작농이 돼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지주몫이에요. 내고 나면요. 다음 추수할 때까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만약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만 외국에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짓느니 굶는 게 낫다 이런 나라들이 있답니다. 애를 써서 농사 지어봐야 자기 손에 남는 게 별로 없으니 고생 실컷하고 없는 거 없으니 이럴 바에야 그냥 땅 파먹고 산 열매 따먹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나라가 많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요. 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애굽에서 열심히 농사 지었더라면 그 농사 지은 거 그거 전부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건 애굽 사람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해내서 이렇게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매에 대한 감사보다가 땅을 주셨음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5절 보십시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 말도 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랬는데 애굽에서 압제를 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뒷 얘기를 막 간단하게 합시다. 거기에서 뭐냐면 5절 다시 보셔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우리 흔히 말하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수였대요. 많지도 않았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 겨우 한 70명 정도가 내려갔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랬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강성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겨우 한 70명 정도 되는 이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되었으니까요. 이건 폭발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애굽에서 400년은 외적의 침입이 전혀 없는 온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번성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번성했으면 바로가 겁을 다 냈을까요?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고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에 나오는 8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제사장에게 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이걸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개 합쳐보면 결국 하나로 연결돼요.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하라고요? 출애굽을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지 이상한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첫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출애굽에 대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좀 이상한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상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하다면 우리가 생각이 뭔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너희들이 진짜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란 뜻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께 베풀으신 근본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잊지 말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근본적인 은혜, 가장 큰 거,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고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감사를 할 때 그것이 가장 감사의 근본이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좋은 예를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한 사항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였어요? 아들 하나 주세요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낳았어요. 자, 첫 아들, 이 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성전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감사해야 옳죠? 다 뻔하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그거 빼고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나가 성전에 가서 드리는 그 기도가 성경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라기보다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달라고 그렇게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이 사람이 아들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뭐 했겠어요? 궁금하시면 500원? 요새 뭐 하면 자꾸 이래서 와서 말을 못하겠어요. 어제도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500원 있어요? 하니까 대꾸도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500원 있으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궁금하시면 오늘 가셔서 사무엘 상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내가지고 얻은 아들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아들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찬양하고 끝! 그리고 그 아들 맡겨놓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요. 아들을 하나 얻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고 감격이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걸로 끝! 그리고 아이 맡겨놓고 돌아갑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던 한나에게 한나가 얻은 건 뭐예요? 뭐 성전에 맡겨놓고 돌아가서 갔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 아닌 거예요? 그게 한나의 변화예요. 한나의 변화. 아들 하나 얻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던 그 한나가 진짜 얻은 것은요.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 아들 하나 이거 여러분 아들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이 아들은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아들 얘기 나오도 안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돌아간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시더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더 큰 물 주신다는 것 잊지 마셔요.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출애굽을 감사하라. 이건 제가 볼 때요. 지극히 하나님다운 요구예요. 사람이 만약에 이런 글을 썼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운 것이구나. 동시에요. 그걸 보면서 전 깨닫습니다. 우리도 함께 진짜 감사해야 할 걸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 참 많죠. 별로 없는데요 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란 것도 잊지 마셔요.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족 주시고 이거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가만히 더듬어 보면 사실은 작은 선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죠. 여러분 아이 기를 때 뒤돌아보세요. 아이들이 무엇에 감사해요? 뭐에 감격해서 엄마 아빠 좋아가지고 달려들고 그러나요? 용돈 몇 푼이죠? 어쩌다 맛있는 것 한두 개 사다 주면요. 아이들은 그렇게 고맙게 여겨요. 우리 아이들은 불평불만 중에 하나가 식을 안 시켜준 거래요. 야, 집에 밥이 맛있는데 굳이 외식을 갈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대요. 그럼 무슨 문제인데? 아이라고 이야기해보면 우리 그 동네에 어느 식당에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이거 다 아는데 나 할 말이 없다. 방구에 가봐야 알죠. 야, 그거 복이다 임마. 걔네들은 엄마 아빠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사먹여서 그런 거야. 나 집에서 얼마나 좋은 거 먹였으면 동의할까요, 얘들이요? 안 해요. 다른 애들 나가서 열심히 사먹는 아이들이 부럽답니다.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나가지 않아도 좋은 음식 먹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용돈 쥐어주면 그게 좋아가 해 끓이고 또 그것도 며칠 안 가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야 되는 게 뭔가요? 낳고 기르고 지금까지 고생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런 거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 알죠? 그런 거 언제 알죠? 지도 장가 가가지고 아 됐고 센 고생을 좀 하고 난 뒤에라야 겨우 좀 깨달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 이루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요번에 직장 뭐 잘 됐고, 그 다음에 요번에 보너스가 좀 나왔고, 그래서 조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건 감사하면서, 정말 본적으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희생시켜서 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 뭐, 한 번 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감사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푸셨는지 그게 감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맙시다. 아이들 꼭 키워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아이들 참 웃기는 게요.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 받을 생각부터 먼저 해요. 요번 생일날 뭐 사줄 건데? 요거부터 따지잖아요. 그런데 가만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네 생일날 네 뭐 했는데? 예? 지 생일날 지금 뭐 했어요? 자, 우리 다 어른들이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생일날 선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 부모님은 뭐 부모님이라요? 아버지도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전 교육은 잘 시켰어요. 네 생일날이 되면 엄마를 생각해야지. 교육의 효과는 0점입니다. 현재까지는 0점이에요. 어떻게 고생이만은 놔두나 놓고 지 생일날 지가 뭐 했다고 생일날 선물 받아야 됐다고 달력에 이미 다 표시해 놓잖아요. 지 달력에 표시한 건 별 효력 없어요. 누구 달력에요? 엄마 아빠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간다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아이들은 모른다 칩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에게 그럼 뭘 감사해야 될지를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에게 내가 뭘 감사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될 건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어쩌면 아내나 남편에게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한 것, 나의 남편이 된 것, 나의 아내가 된 것, 이게 진짜 감사한 거 아닐까요? 내 남편이 됐으니 열심히 돈 벌어가 들고 오는 거고, 내 아내가 됐으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 잘해줬다고, 아침 잘해줬다고 감사하고요. 빨래 해줬다고 감사하고요. 아니, 그것도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감사할 줄 알면 사소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부부지간도 아름다운 부부지간이 되고 그런 걸 겁니다. 몇 달 만에 이제 오랜만에 제가 집이 없는 사이에 우리 아들내미가 올라왔던 모양이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뭐 그 전에 있었던 아들내미와가 저것마고 했던 이야기 하나를 해주대요. 뭐 저런 반찬을 하나 새로 만들어놨는데 야, 이거 먹어봐라. 먹었더니, 이 잘못했다. 이거 이제 못 먹는다. 맛없다. 이랬는 모양이에요.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야, 너 아빠는 맛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아들님이 답이 걸작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맛없어도 맛없다 해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맛없으면 맛없다 하지 모르고. 여러분, 아이들 눈에 아버지 엄마가 사는 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훗날 이 아이들이요, 그 모습과 비슷하게 흡사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잘못한다고 집에 가서 야단 맞을지 모르니까 실제로 잘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스가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하나 사오스 아저씨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지 입맛하고 영 안 맞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탱자 맛 같은 소스가 하나 들어가 놓으니까 그냥 쓸 뿐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요, 그렇게 피상적이에요. 지한테 뭐 조금 득될 만하면 해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 난리 나고 이런 게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 이걸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감사도요, 그게 참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하나님께도 그렇게 근본적인 감사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출애굽을 감사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하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아, 11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레위인과 객과 함께 구하라 그러죠. 12절을 참고하시면 12절에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객이란 말은 그 안에 자동으로요 고아나 과부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요? 추수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사는 겁니다. 레위인이 왜 그렇게 불쌍하나요? 아니, 불쌍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추수의 기쁨을 몰라요. 그런 레위인들에게 추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걸로 예배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더불어 즐거워하라는 일이 항상 붙어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따로 떼놓으라고 합니다. 그 11조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유월절 잔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라고 합니다. 그 물품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유월절 축제입니다. 뭐 갖고요? 11조 가지고요. 물론 그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왜 11조를 가지고 축제하는데 쓰란 말이에요? 왜요? 그 돈을 가지고 사서 형제와 더불어 즐겁게 먹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한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하나님께 예배는 내 의무니까 드린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제집사 누구 꼬라지 보기 싫어. 그래서 입도 빵긋 안 하고 가시는 분들요. 예배 반밖에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보기 싫으면 일부 왔어. 5부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에 왔어. 예배 싹 드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 오기 전에 딱 가버리면 간단하죠. 그것이 예배를 절반밖에 드린 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요. 이 추수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예배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성도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인들 보면 너무 진지할 때가 많아요. 인상이 참 진지해요. 어떨 땐 험해요. 언젠지 아세요? 기도할 때. 목사님은 기도할 때 그런 거 다 보시나요? 제가 목사가 됐어가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집사 시절에요. 기도하는 어떤 표정일까 싶어서 관찰을 좀 했어요. 하나같이 험상궂어요. 눈을 질끈 감고요. 아우 싸울 듯이 그냥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기도하는 자세 혹시 보셨나요? 보셨을 틈은 없지만 가끔 무슨 그림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기도하는 자세가 어때요? 눈 감았어요? 떴어요? 떴던데요? 어딜 보고 계셔요? 하늘 쳐다보고 계시던데요? 눈 뜨고 하늘 쳐다보면서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어요. 참고하셔요. 기도할 때 웃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느낌이요. 참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이 어두우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밝은 표정.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목사 혼자 진지하면 될 텐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엄숙하고 진지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그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출애굽을 감사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감사하라. 기억하셔요. 추수를 감사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요. 그래 왔냐? 하나님, 이 열매 주셔서 감사, 그거 말고, 니 진짜 감사해야 될 거 있잖아. 그거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추수 감사는 제가 보기엔 핑계입니다. 그런 걸,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요. 우리가 하나님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을 해봅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옛날에 지나간 아픔들이 있죠. 지나간 아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다 치유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는데요. 이런 거, 진짜 근본적인 감사, 이런 것을 늘 잊지 마셔요. 포항에 있을 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 포항 제철 그 공장 꿀뚝 같은 게 이런 게 쫙 보여요. 저기 꿀뚝에 연기 나는 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권사님, 그게 왜 그렇게 은혜가 되세요? 부산에서 사셨는데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 신발 공장이 그날 돌아가야 그날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살던 정말 어려운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서요, 공장 꿀뚝을 보면 연기가 난대요.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오늘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공장에 꿀뚝에 연기가 안 보이면요, 일하러 안 간대요. 오늘은 일할 게 없단 뜻이랍니다. 그 권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신발 공장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러나 어린 쪽에요, 거기 가서 꿀뚝에 연기가 나면 오늘 일할 수 있다. 이것 보면 그 꿀뚝이 그렇게 반갑더라는데, 그 꿀뚝하고 포항 제철 꿀뚝하고 관계 있어요? 아무것도요. 제철에 연기가 나고 안 나고 지금 그 권사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이 교회를 가다가 그 꿀뚝의 연기만 보면요, 옛날 그것이 그렇게 살아나서 연기 보면 그렇게 감사하대요. 여러분, 지나간 날 그 어려웠던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란 뜻에서요. 감사, 요만큼만 생겨도 요걸로 감사 끝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없는 헌금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재물이 되지를 못해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런 분이 여긴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혹 있다면요, 헌금할 게 먼저가 아닙니다. 헌금은 뒤로 미루세요. 뭐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야 할 인생인지를 배우는 것이 먼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길 만큼 예배에 출석하고 성경 배우고 읽으면서 그걸 배우세요. 그 다음에 헌금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300장 드립시다.